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펼치고 읽었사오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는 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욥기 9장과 38장에 보시면 욥기는 이 별자리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38장에 보시면 또 기상학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고 습지의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루며 그 속으로부터 지혜를 이끌어내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의 저자나 또 기록연대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욥기의 기록연대를 출애굽 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욥기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들의 의견을 따르면 욥기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되는 것이죠. BC 15세기나 그 이전에 이 욥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에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그 저자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욥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욥기 9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라.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던 욥이 인생은 결코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인생에게 이와 같은 것이라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이 평가할 때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하고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6장의 노아에게 기록된 그 말과 같은 의미고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썼던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났다. 물론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욥이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윤리적으로도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또 성경도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욥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윤리적으로도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1장에서부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평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욥이 장차 당하게 될 그 모든 고난은 그의 개인적인 죄와는 상관이 없음을 이곳에서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심히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단순한 논리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세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7일 동안 밤과 낮으로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의 대화가 진행되는데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슬퍼하였던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욥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말을 발하여서 욥의 그 고난을 해석해 나가려 했을 때 욥은 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들의 그 잘못들을 책망하시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욥기 초반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는 욥에게 임한 그 고난은 그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서두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제 천상의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무대가 그 하늘 궁정으로 옮겨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천상의 회의에 사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단이 땅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영혼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은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에 빠져서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사역하였던 그때에도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실족케 하기 위해서 그는 일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참소자라 고소자라고 말합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그래서 고하여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사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은 참 우리에게 많은 빛을 던져주는데요.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에게 욥을 소개하시죠.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눈여겨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참소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은 순전하고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가십시오.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욥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 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고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사탄이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신앙이 아니냐. 그것은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거둬 가셔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둬 가셔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이 시험은 바로 사단의 이 참소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욥기 1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이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지 욥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도 모르고 그의 아내도 모르고 그의 친구들도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비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욥이 왜 자신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우리와 같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이 고난을 견디기가 쉽겠습니까? 그는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련들을 아마 찬송을 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욥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고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는 세상에 악이 있고 악이 횡행하지만 그러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지만 사단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제를 사단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욥을 시험할 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사단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부분을 보시면 욥에게 임한 그 네 가지 재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도 없고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도 지금 당장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빼앗아 가기를 원할 것이라는 그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이때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무것도 남겨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은 힘드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하루는 양떼를, 하루는 소떼를, 그리고 자식들을 빼앗아가도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는 남겨놔야지. 뭐 그런 어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그런 배려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하여서 욥에게 시험을 가하고 그것을 당장에 다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 스바 사람이 와서 500결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7,000마리의 양과 또한 그 양떼들을 돌보는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3,000마리의 약대를 빼앗고 그 약대를 돌보던 종들을 칼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 초강력 강풍을 몰아치게 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의 욥의 그 심정을 욥기 9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이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 고통으로 인해서 욥은 신음도 내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욥은 그것을 우리에게 답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재앙 가운데서도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과 22절에 욥의 그 슬픔과 경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요번 재앙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서 마음이 괴로웠을 때도 슬픔에 사무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신 그 평가는 옳은 것이고 사탄은 다시 한번 근거 없는 참소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모든 축복이 다 자신에게서 거두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는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신뢰를 여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도 슬퍼하면서 그 모든 슬픔들을 극복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취하여 가신 이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권리도 있음을 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축복을 빚지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경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겠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 축복을 거둬 가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것을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 복음을 외치는 많은 거짓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이라. 예수를 믿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돌아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건 사탄도 알고 있는 거짓된 신앙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자신의 우리의 신앙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두시든지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든지 병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을 쉬기도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던 그 경배자 욥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